기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해외 입국자 대부분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미국인을 포함해 거의 모든 입국자에게 출국 전 3일 이내에 코로나 음성 확인서 또는 회복 진단서 소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며 2세 이상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경유를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카리브해 연안 섬나라 등 코로나 진단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나라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음성 판정을 의무화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7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타이완 등 11개 나라와 지역에 대한 비즈니스 입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오늘 일본 정부가 11개 나라와 지역에 대해 비즈니스 트랙 왕래를 허용하는 예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친족의 장례나 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지역에 한해 비즈니스 트랙을 중단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일본 내 심각한 감염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사카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추가로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원은 어젯밤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아담 킨징거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민주당 제이미 라스킨 하원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결코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대통령의 의무를 절대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통령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과 관련해 그런 행동이 국익의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에 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해 탄핵 등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으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텍사스 국경 지역인 엘러모를 방문해 자유로운 연설이 이전과 달리 공격받고 있다며 수정헌법 25조는 내게 전혀 위협을 주지 않지만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괴롭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방문은 지난 6일 의사당 난동 사태 이후 첫 외부 일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로 출발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아주 끔찍한 일이라며 탄핵은 정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녀 사냥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주로 예정된 모든 직원의 해외 방문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유럽 방문과 13일과 15일로 예정됐던 켈리 크래프트 유엔 대사의 타이완 방문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모건 오페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차기 행정부가 의회의 강요 인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행 임무를 수행할 관리들을 지명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때문에 이번 주 계획된 모든 방문 일정을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남은 8일 동안 원활하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가 지난 6일 의사당 난동 사태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지휘부 8명은 어제 전군에 내린 지침에서 우리는 의사당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목격했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폭력 선동의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체중 감량을 위해 유행하는 식이요법 중 하나가 식사를 거르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단식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중 매일 한 끼를 거르면서 공복감을 유지하는 건데요. 미국의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의 몇몇 배우들과 실리콘밸리의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과대 포장되면서 간헐적 단식이 최근 몇 년간 최고의 인기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이어트 유행이 위험한 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한적인 요법이 섭식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영양사는 간헐적 단식이 양의 옷을 입은 늑대라며 경고 문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9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사람들의 몸을 더 가볍게 하고 건강을 개선한다고 했지만 미국 의사협회 저널 자마 내과 퀘즈에서는 최근 이 방법이 더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헐적 단식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는 유행성 식단이 위험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몸이 굶주리고 있다가 폭식장애나 이상식욕 항진증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온갖 종류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으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정신건강 전문기자인 줄리 프라가 박사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 함경북도 일부는 밤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과 신의주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개성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함흥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청진 지역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타이완 방문 계획을 하루 전에 전격 취소했습니다. 중국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효과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연임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타이완 계획이 취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3일부터 15일까지 타이완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요. 하루 전인 12일 타이완 방문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왜 갑자기 취소된 걸까요?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날 이 정권 이양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주에 예정된 정부 관리들의 모든 해외 여행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크래프트 대사의 이 타이완 방문 계획도 취소됐습니다.
폼페오 장관도 이번 주에 유럽을 방문할 계획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13일 유럽 방문길에 오를 예정이었는데요. 폼페오 장관이 이날 자신의 유럽 여행 역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유럽 쪽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주에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정권 전환을 방문 취소 이유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로이터, 블룸버그, CNN 등 주요 매체들은 사안의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룩셈부르크 그리고 유럽연합 EU 고위 관리들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동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방문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타이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유감과 존중을 표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크래프트 대사가 대표단을 이끌고 타이완을 방문할 수 없게 돼서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크래프트 대사가 향후 적절한 시기에 타이완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래프트 대사의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네, 크래프트 대사는 다음 주에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만일 크래프트 대사가 타이완을 예정대로 방문했다면 미국과 타이완이 단교 이후 처음으로 현직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타이완을 방문하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1979년에 미국과 타이완이 외교 관계를 단절한 후에 타이완을 방문하는 최초의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될 뻔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방문 기간에 차잉원 타이완 총통 또 타이완 외교부장 등 타이완의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었는데요. 타이완은 크래프트 대사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국제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했었습니다.
중국은 크래프트 대사의 방문 취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간의 어떠한 공식적 군사적 관계도 반대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단호하게 지키겠다는 기존의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또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국내외 정책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 홍콩 그리고 마카오는 나뉠 수 없고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라는 명제입니다. 중국은 이 원칙에 따라서 자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를 수용할 걸 요구하고 있고요. 또 티베트나 위구르 등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소수 민족에 대해서도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미 국무부가 타이완 관련 지침을 해제했죠?
네, 국무부가 지난주 미국 정부 관리들과 타이완 관리들의 만남에 대한 자체 지침을 해제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미국 관리들이 타이완 관리들을 만날 때 여러 복잡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해왔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9일 관련 지침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시행해왔던 지침을 푼 이유가 뭐였나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타이완이 활기차고 신뢰할 만한 미국의 파트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중국 공산주의 정권을 달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해왔지만 더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산 백신의 효능이 기대보다 떨어진다고요?
네, 중국 제약회사인 시노백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효능이 브라질에서 실시한 이 최종 임상시험에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떨어졌나요?
네, 상파울루 소재 부탄창 연구소는 지난주에 이 시노백 백신의 전반적인 예방 효과가 78% 정도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서 시노백사의 백신 효능이 50.38%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거의 30% 가까이 효능이 떨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부탄창 연구소 측은 시노백사 백신은 여전히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100% 중증을 예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사용 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 사용을 승인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네, 브라질 국가보건감시청은 50% 이상의 백신 효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도 50% 이상 백신 예방 효과가 있어야 긴급 사용을 승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탄탕 연구소는 지난주 긴급 사용 승인을 이미 신청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임상시험 결과를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브라질은 미국에 이어서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13일 현재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20만 4,7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820만 명에 달하면서 미국, 인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고요?
네, 브라질과 이웃한 칠레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이미 몇 주 전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브라질 정부는 확실한 백신 접종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지난주에 시노백 백신 생산을 맡고 있는 부탄탕 연구소와 올해 말까지 이렇게 분량의 백신을 공급한다는 비공개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하지만 당초 기대보다 예방 효과가 떨어진 걸로 나타나면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노백사 백신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임상시험 결과는 어떤가요?
네, 나라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 보건당국은 지난달 시노백사 백신 예방 효과가 91.25%라고 발표했는데요.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 시노백사 백신의 효능이 65.3%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두 나라도 시노백사의 백신 접종을 하고 있나요?
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또는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1차로 시노백사의 300만 회분 백신이 터키에 도착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당국의 접종 순서 결정에 따라서 조만간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터키의 코로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터키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14일 현재 약 235만 명이 감염됐고요. 2만 3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터키 당국은 또 220만 명가량은 감염됐다가 회복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백신 접종을 시작했나요?
네, 인도네시아는 13일부터 시노백사 백신 접종에 돌입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백신 접종 장면이 TV로 중계되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 집단 면역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 3월까지 전 인구의 약 70%의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상황도 심각한가요?
네, 인도와 함께 동남아시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의 상황도 매우 나쁜 편입니다. 13일 현재 인도네시아의 누적 확진자는 86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약 2만 5천 명에 이릅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연임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군요.
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11일 볼칸 보즈키르 유엔 총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회원국들의 뜻이라면 두 번째 임기를 지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의 목적을 추구하고 숭고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유엔에 계속 봉직하게 된다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즈키르 의장은 지난 8일에 구테우스 총장에게 편지로 연임 의사를 물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 임기가 언제 끝나나요?
네,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난 2016년 10월 당시 반기문 총장의 후임으로 뽑힌 뒤에 이듬해 1월 1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71살인 구테우스 총장은 포르투갈 총리 출신이고요. 유엔 난민기구의 최고 대표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구테우스 총장이 연임을 시도하지 않을 거란 말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만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면 구테우스 총장이 연임에 나서지 않을 거란 말도 있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국제기구를 무력화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 연임을 포기하려 했다는 겁니다.
오는 20일에 물러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실제로 유엔과 자주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란 핵합의,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하는 등 유엔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특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이 기후변화 문제는 구테우스 총장의 최우선 현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이 연임할 뜻을 밝혔는데요.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안전보장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서 유엔 총회에서 총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에 채택된 유엔 결의안은 유엔 총회 의장과 안보리가 모든 유엔 회원국에 편지를 보내서 총장 후보 선출 절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동안은 다소 비밀스럽게 진행됐던 유엔 사무총장 선출 절차를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나온 겁니다. 결의안이 나온 뒤에 현재 사무총장이 연임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시 유엔 안보리가 사무총장 선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여기에 거부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총장 선출에서 특히 상임이사국의 뜻이 중요한데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미 구테우스 총장의 연임을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 외에 사무총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은 다른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제는 여성 사무총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이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어서 탄핵 결의안도 표결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 관련자 170여 명이 입건 절차를 받는 중이고요. 코로나 백신 보급에 당국이 속도를 내는 이야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이 가결됐다고요?
네. 12일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찬성 223표, 반대 205표였는데요. 민주당 의원 222명이 전원 찬성을 했고요. 공화당에서는 한 명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애덤 킨징어 공화당 의원이었는데요.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할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요구한다고 킨징어 공화당 의원이 말한 바 있습니다.
하원이 채택한 결의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인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대규모 의사당 침입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이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제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직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펜스 부통령한테 수정헌법 25조 4항의 권한을 즉각 발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가 어떤 내용인가요?
예, 대통령직이 갑작스럽게 궐의됐을 때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1, 2, 3항에서는 대통령의 사망이나 자진사임 그리고 기타 공석이 발생한 경우를 명시했고요. 4항에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선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항을 발동하라고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런 의견을 내서 결의안을 채택한 건데요. 결의안 발의자인 제이미 레스틴 의원은 표결에 앞서서 외부와 내부의 적들로부터 헌법을 보유하겠다는 대통령 선서를 트럼프 대통령은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직무 수행조차 불가능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펜스 부통령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한테 보낸 서한이 12일 표결 직전에 공개됐는데요.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우리 국가와 헌법의 영속성에 최고의 이익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펜스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불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이와 별도로 13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만으로 재적 의원 과반 기준을 넘기 때문에 이 탄핵안이 무난히 가결될 전망인데요. 공화당 의원들도 속속 찬성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전날까지 공화당 의원들 중에 5명이 찬성 투표 의사를 공개했는데요. 이 중에는 하원 공화당 서열 3위로 의원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리즈 체니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급 인사가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체니 의원은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맞딸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폭도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모았고 그들을 조직했으며 의사당에 대한 공격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에 찬성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 소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탄핵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하나로 모으는데 역효과를 낼 거라고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말했는데요. 프리덤 코커스 측은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체니 의원을 상대로 의원총회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탄핵 소추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떤가요?
탄핵 추진은 전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12일 기자들에게 언급한 내용인데요. 정치 역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의사당 습격 사태 직전에 자신의 연설 내용이 모두 분석이 됐고 그 결과 모두 적절한 내용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탄핵당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 이유는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게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우크라이나 추문 때문에 연말에 하원에서 탄핵안을 가결했었는데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반발했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의 탄핵 심판 결과 작년 초에 결국 기각이 됐는데요. 이번에 탄핵 소추 결의안을 하원에서 다시 채택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두 차례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이 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의사당 습격 사태 관련자 170여 명의 신원을 수사당국이 확인했다고요?
네, 지난 6일 발생한 연방의사당 습격 사태 가담자 170여 명에 대한 입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70명 이상의 혐의를 확정했고 최소한 100명에 대해서 추가로 혐의를 구성하는 중이라고 마이클 쇼윈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직무대행이 12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입건 대상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수백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혐의들을 적용했습니까?
네, 불법 침입과 우편물 절도, 디지털 기기 절도, 경찰관 공격 등 모든 혐의를 망라한다고 쇼윈 대행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범죄 혐의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가안보 또는 방위 관련 정보 절취, 살인, 민권법 위반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 범죄부터 중대 불법 행위까지 두루 적용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내란 선동과 내란 모의에 연계된 현저한 중범 사례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기소 후에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연방의사당 보안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인가요?
네, 의사당 습격 사건의 수습을 마치고 현재는 보안과 경계에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는 20일 의사당 주변에서 진행될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추가적인 위협 정보가 당국에 파악되고 있는데요. 비밀경호국과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기관 대표들이 12일 의회를 방문해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브리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위협 징후가 공유됐다고 민주당 상임위원장단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는데요.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강력한 추가 보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있을 수 있는 폭력 행위를 미리 꿰뚫어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제리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등이 촉구했습니다.
폭력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 조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비행 금지 조치 등이 거론됐습니다. 6일 의사당 습격 사태에 가담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시 비행기에 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는데요. 똑같은 내란 사범들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와서 더 큰 폭력과 파괴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비행 금지 조치에 긍정적입니다. 현행 비행금지자 명단의 의사당 습격 사태 관련자들을 추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연방수사국 FBI 측이 언론에 밝혔는데요. 한편 군 당국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추가 폭력행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불법 활동에 가담하지 말라는 문건을 장병들한테 배포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백신 보급에 더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이제 약 한 달이 지났는데요. 백신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뎌지면서 각 주정부와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신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알렉세이자 보건후생부 장관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첫 번째 변화는 우선 정부가 백신 2차분 분량 보급을 늘린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파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배포되고 있는데요. 파이자 백신은 1차 백신 접종 후에 3주 내에 또 그리고 모더나 백신은 4주 내에 2차 접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2차분 백신 배포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면서 각 주정부에서 혼란을 겪었는데요. 에이자 보건후생 장관은 2차분 물량이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어떤 겁니까?
네, 각 주가 이 즉각 차순위 접종 대상자들한테 백신 접종을 시작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에이자 장관은 접종 대상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거나 65세 이하라도 이 기저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접종 대상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네, 각 주정부가 및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규정을 바탕으로 접종 대상자를 정하는데요. 이 CDC는 의료진과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한테 코로나 백신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차순위가 소방관과 경찰관을 비롯한 일선 필수 인력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자고요. 그 다음 단계에 65세부터 74세 그리고 16살부터 64세까지 기저질환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백신 공급이 늘어나면 더 많은 인구 집단으로 백신 권고 범위를 확대할 거라는 게 CDC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백신 배급을 당초 계획보다 늦췄던 이유가 뭡니까?
네, 에이자 장관은 안전 재고 확보를 위해서 2차분 물량 배급을 지연했던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백신이 동나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량을 비축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백신 생산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이 됐다고 보고 2차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말한 겁니다.
차기 행정부는 백신 배급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은 또 11일 델라웨어주 자택 인근 병원에서 백신 2차분을 공개 접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때까지 보급한 백신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11일 오전 기준으로 약 2,770만 회 분량이 각 주와 미국령에 배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약 930만 명인데요. 그러니까 이 배급한 양의 34%밖에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이 접종 대상자가 제한돼 있고 또 일부 의료진은 백신을 맞기를 꺼리고 있는 데다 또 요양시설에서 접종 일정에 좀 차질을 빚으면서 이 접종 비율이 떨어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 각 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애리조나주의 경우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의 문을 열 계획인데요. 하루에 수천 명이 접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또 일부 주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서 이미 65세 이상 주민들의 접종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에이자 연방보건후생장관은 접종 채널을 더 늘릴 예정이라면서 원한다면 각 주의 대규모 접종을 지원할 팀도 연방정부에서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넘는 상황이고요.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숨진 사람이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롬 애덤스 의무총감은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서 매일 70만 명한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코로나 확산 속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일 접종자가 100만 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새해 소망을 물어보면 언제나 건강을 첫 손에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2021년 미국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건강이 1위에 오른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생활에 불편을 겪으면서 스트레스, 압박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건강 전문기자를 초대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유력 매체의 기사를 쓰고 있는 줄리 프라가 박사인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My name is Julie Fraga. I am a psychologist.
네, 제 이름은 줄리 프라가입니다. 임상심리학 박사이자 심리치료 전문가고요. 주요 방송과 신문 잡지를 통해서 정신건강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건강면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고요. 뉴욕 매거진에도 글을 씁니다. 그리고 NPR을 비롯한 라디오와 텔레비전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이신데 언론인이 되고자 결심하신 계기는 뭔가요?
I guess kind of in summary, in college I'd always had a really deep interest in writing. I minored in English and then I'd always hoped to do some type of
학창 시절부터 글 쓰고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 때 부전공이 영문학이었습니다. 본업인 심리치료를 하는 틈틈이 중요한 정신건강 사안들에 관해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질문도 쏟아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렇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구나.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라고요.
전문성을 살리면서 기자로 나서기로 하신 거군요.
I just decided to venture into health journalism and writing health stories, combining my knowledge, I guess, of mental health with my skills as a writer.
네, 건강 보도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정신 건강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기사를 쓰기로 한 겁니다. 온라인 글쓰기 이후에 정식으로 정신 건강 전문 기자 직함을 달아 주요 매체에 기고한 게 6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는 신문에 건강면이 있고 방송에 건강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정신 건강을 진지하게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새 미국 언론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죠. 정신건강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면서 보도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의 최대 정신건강 현안은 뭡니까?
Certainly makes sense that we're seeing a lot of news coverage about the coronavirus vaccination.
코로나 백신 문제입니다. 이 백신 때문에 스트레스로 호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원인은 불신과 불안감입니다. 불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백신의 효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접종을 거부해요. 그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대안 없이 버텨나가기 위한 압박감과 긴장감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불안감은 언제 나한테 접종 순서가 올까 하고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다행히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입니다.
백신 공급 속도가 기대보다 늦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인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The Pfizer vaccination and the Moderna vaccination and other vaccines, I kind of expect that we'll hear kind of both.
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그리고 또 다른 백신이 충분한 물량으로 2021년 상반기 중에 미국 사회에 공급될 거라고 업계에서 전망합니다.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니라고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특정 집단은 백신을 못 맞을 거라는 정보도 돌아다니는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모임을 피하는 등 방역 조치를 지키면서 차례를 기다리시면 조만간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문제가 큰 정신건강 현안이 된 이유는 뭔가요?
We're all worried about catching COVID, but some people might be more worried than others. Maybe they've had a family member that had COVID. Maybe they've lost a family member.
우리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니까요. 어디에 가더라도, 무엇을 만지더라도, 혹시 바이러스가 옮겨왔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는 게 요즘의 일상이잖아요. 이러다 이전 같은 평범한 생활을 되찾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백신입니다. 따라서 백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불신과 불안감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화제를 돌려보죠. 지금까지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은 뭔가요?
I think some of the best moments are probably working really hard on a story and just seeing that your story landed with readers.
좋았던 일은 대부분 독자와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예요.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의 양육 우울증이 늘어난다는 기사를 써서 2016년에 NPR을 통해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 기사가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자식 키우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증을 겪지만 전혀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기사에서 해법을 찾았다고 감사를 표시하는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독자나 청취자는 주로 여성인가 보죠?
I would say though for myself since I am a psychologist, I think that probably definitely
네, 여성 독자들은 남성보다 정신 건강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 기사를 더 열심히 찾아보십니다. 산후 우울증이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불임,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성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더 많이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언론계 활동 중에 여성이라서 겪은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I guess it's hard for me to say because I've certainly never received feedback, you know, that maybe a pitch or a story.
그 문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 기자라서 언론계에서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여성 언론인들이 취재 현장에서 무시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들의 정신 건강에 관해 기사를 쓰고 활발하게 보도하는 기회를 거의 독점적으로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점이 오히려 보탬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mean, I would say I think that writers are pretty much free to, you know, within boundaries to write about things that they want to write about, whether or not
상당히 자유롭다고 봅니다. 기자들이 쓰고 싶은 기사를 거리낌 없이 쓰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얼마나 점수를 매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일수록 언론인들의 책임이 중요해요. 이 문제가 과연 뉴스 가치가 있는지, 시대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기사를 써야죠.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취재해야 하고요. 자유가 방임으로 잘못 가면 금방 허물어집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뭡니까? 10년 뒤엔 어떤 모습일 거라고 기대하세요?
In the next 10 years, gosh, that's a long time. I mean, I guess for myself, I'd like to...
앞으로 10년이라 맙소사 참 긴 시간이네요. 제가 나이가 많거든요. 유용한 기사를 많이 쓰고 싶어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는 기자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right now we're at a moment more than ever where, you know, our voices do matter and we can really make a difference. So don't be afraid to speak up when something doesn't...
지금 세계 곳곳으로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흐름이 퍼지고 있다고 봅니다. 권력층의 잘못을 지적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위와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더 큰 목소리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별이나 출신 배경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는 분이 있다면 체념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높이세요.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나가는 출발점입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줄리 프라가 정신건강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시네마 English, you guys.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시네마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Murder Mystery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결혼 15년 차인 뉴욕 경찰 닉과 미용사인 아내 오드리. 둘은 결혼 후 처음으로 낭만적인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남편 닉이 잠든 사이 아내 오드리는 잘 나가는 사업가 찰스를 만나며 인연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across the pond 한번 들어볼게요.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It's my honeymoon.
Where's your husband?
Dead. I'm asleep. Dave's dead asleep.
Sir, if you don't return to your seat, I'm gonna have to call
the cops.
Hey! Hi, honey!
We've actually been married for 15 years, but we just have bee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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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busy.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Pond 하면 연못, 호수를 가리키죠. 하지만 across the pond는 단순히 연못을 건너가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라는 표현입니다. Across the pond means over the Atlantic Ocean, as in the other side of the Atlantic Ocean. 미국에서 유럽을 갈 때 I'm going across the pond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Across the pond. 특히 이 표현은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영국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I'm going across the pond. 나는 영국에 갈 거야. 예를 들어 미국에서 He's from across the pond 라는 표현을 들으면 그는 영국에서 왔어. 그는 영국 사람이야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재벌인 찰스는 호화로운 요트 파티에 닉과 오드리를 초대하고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요트 안에서 둘은 갑자기 억만장자를 살해했다는 황당한 누명을 쓰는데요. 과연 이들은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대서양을 건너, across the pond.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It's my honeymoon.
Where's your husband?
Dead. I'm asleep. Dave's dead asleep.
Sir, if you don't return to your seat, I'm gonna have to call
the cops.
Hey! Hi, honey!
We've actually been married for 15 years, but we just have bee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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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busy.
오늘의 표현은 대서양을 건너, across the pond 였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